자, 오늘 말씀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I am 시리즈의 두 번째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로다. 아멘. 제가 한동안 산기도를 많이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LA에서 가까운 엔젤스 내셔널 포레스트 마운틴, 엄청 큰 산맥이 지나가죠. 거기에 나카나다 2번으로 들어가가지고 팜데일쯤 가는 그 중간에 보면 옛날에 대한수도원이 있었어요. 그 깊은 골짜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1시쯤에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면 그 깊은 산에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달은 환하게 뜨고,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빨리 오고 싶은 마음이었었어요. 천천히, 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 역사하는 그와 같은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새벽 1시쯤 오는데 그 깊은 산 속에 터널이 하나 있습니다. 깊은 터널이 있는데 터널 중간쯤 딱 오니까 갑자기 자동차 불을 끄고 싶었어요. 얼마나 깜깜할까? 차가 없으니까 차를 세우고 자동차 불을 딱 껐습니다. 완전히 흑암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빨리 불을 켜고 그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또한 번은 저희가 그 킹스 캐년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수련회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한 동굴이 있었습니다. 그 동굴에 약 1마일쯤 깊이 들어갔더니 우리를 안내하던 안내원이 자, 여러분 여기에 서보세요. 이제 이 동굴이 지금 저 산으로부터 3,000m 땅 밑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제 여러분 제가 전등불을 끄겠습니다. 얼마나 깜깜한지 경험해 보세요 하고 전등불을 딱 꺼버렸어요. 완전 흑암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영적으로 그렇게 어두운 동굴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우왕좌왕 자기 맘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저지르고 안목의 정욕을 저지르고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음란과 도박과 알코올과 마약과 폭력과 살인과 우상숭배와 깽들과 거짓과 자포자기와 태르의 영들, 이와 같은 온갖 죄에 빠져서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살아가면서 가는데 그 어둠의 길을 갖는 그들의 인생의 종국이 영원히 펄펄 끓는 지옥불 속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람들이 너무나 어두움 속에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고 오직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마귀가 쳐놓은 유혹의 덫에 걸려서 지옥불로 떨어져가는 그 무서운 죄의 삶, 어둠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한다.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받으리라. 나를 따르라라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빛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빛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져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두워져서 진리를 모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와 같은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을 자기 선언을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사건의 예를 들고 있냐면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9절에 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걸린 간음한 여인이 그 사건이 나타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늠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10계명의 제7계명, 가늠하지 말지니라. 아마도 그 여자는 자기 남편 몰래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하거나 아니면 남편이 없는 여자로서 다른 유부남하고 관계를 하다가 현장에서 걸렸습니다. 가늠 중에 잡힌 여자는, 가늠 중에 잡힌 사람들은 신명기 말씀에 모세의 율법에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 읽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또 레위기 20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성의 개념이 너무 자유화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성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다 가늠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원래대로 한다면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원리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가늠의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그들의 죄악은 다 드러날 것이고 그들의 그 가늠의 행위들은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율법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 여기 가늠 중에 잡힌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돌을 가지고 이 여자를 쳐서 죽일까요 말까요 하고 두 손에 다 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퍼런 돌을 가지고 그 여자를 향해서 내려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할까? 여기에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음모가 들어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저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하면은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저 예수라는 사람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고 자칭 메시아라고 하더니 메시아의 모습과 전혀 다르구만. 메시아는 이사야 선지자 선지서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굳건하게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죄인들을 회개케 하고 죄인들을 고쳐주시고 압제에 시달리는 자들을 풀어주고 결박을 풀어주는 자유와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죄인들의 편에서는 약자 편에서는 하나님의 종인데 저렇게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율법을 들이대면서 저 여자를 죽이라고 하니 저 예수를 따를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비난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 아무리 율법에 사람을 죽이라 하였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불쌍한 여자를 죽일 수 있겠느냐 용서해 주어라 라고 하면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자칭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키라고 주신 율법을 어길 수 있단 말인가? 율법을 무시할 수 있단 말인가? 저 사람을 따를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일컬어서 진퇴의 양난이라고 합니다. 진퇴의 양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나지도 못합니다. 이렇게도 결정 못하고 저렇게도 결정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나는 어떻게 결정할지 무엇이 옳은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두 손에 시퍼런 돌을 들고 이제 율법을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어겼다고 그 가련한 여인을 향해서 돌을 내려치려고 하면서 예수의 입을 주목하고 있는 그 흥분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 흥분을 자극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에게 옳고 그르다라고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침묵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땅에 주저앉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십계명을 썼을 것입니다. 십계명을 한참 쓰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가까이 가서 서기관들이 가까이 가서 무엇을 쓰는지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 십계명을 읽는 순간 사람이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어요.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했는데 아, 그 정의에서 본다면 정말 간음하지 않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양심이 찔렸습니다. 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대로 우리도 지키지 못했는데 바로 양심이 찔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비수와 같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른으로부터 젊은이들까지, 어른으로부터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로 살고 거룩하게 살게 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명령대로 그냥 율법을 지켜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죽이는 데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어둠에 거하는 자에게 빛으로 들어오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선한 목적을 위하여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대로 그 여인에게 여인을 보시고 저 여인을 치료해야 되겠다. 저 여인을 용서해 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여자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돌 세례를 받기 그 직전에 있는 그 여자에게 예수님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용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너의 죄를 사하여 주었노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주신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를 그 말씀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을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마음에 간직한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이 여인에게서 그 죄를 제거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는 태양을 보면서 태양이 얼마나 밝게 빛나는가를 묵상합니다. 정말 태양이 얼마나 밝게 빛납니까? 요즘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태양빛이 이글이글거리고 그래서 우리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태양을 찾아보지도 못합니다. 그 태양은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 태양보다 몇천만배 더 밝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영광의 주님이시다. 우리는 태양을 보면서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태양을 보면서 무엇을 묵상했냐면 태양은 맹렬하게 타오른다. 열폭풍이 일어나며 맹렬한 불덩이가 타오르고 태양의 표면 온도는 6000도가 된다고 합니다. 섭씨 6000도. 그런데 그리스도의 진노의 열기도 이 태양보다 몇천배 뜨겁다.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죄악을 먹고 마시고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우리 주께서 저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피를 무시하고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가서 죄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예수의 진노는 마지막 진노는 태양보다 몇천 배 뜨거운 그 지옥불 속에 사람들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에 거한 자들이 그와 같은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우리는 가까이 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항상 마음에 묵상하고 우리 주님이 의도하는 바대로 진리에 바로 서서 거룩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빛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희망을 갖게 합니다. 가늠 중에 잡힌 여인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 여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서워 벌벌 떨면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저들이 언제 내게 돌세례를 퍼부을까? 아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저 예수라는 저분이 이제 아마 율법을 너무 잘하니 모세의 율법대로 저 여인에게 돈을 던져 죽여라 라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서워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렇게 소망이 없는 여인에게 그와는 정반대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에게 나오는 자는 희망입니다. 예수님 앞에 능치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한국에서 20, 30대 498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론조사를 받은 청년들이 나는 3포세대, 5포세대, 7포세대에 해당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의 꿈도 포기하고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꿈도 포기하고 희망도 포기하고 그저 그런 대로 희망 없이 살아가는 나의 모습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80%가 고백했다. 그야말로 한국의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습니다. OECD 국가 중에 13년 동안 한국은 자살률 1위였습니다 젊어서는 자살하여 죽고 또 늙어서는 암으로 죽는 순위가 암 발생률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젊어서는 자살하여 죽고 늙어서는 암으로 죽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살하여 죽고 암으로 죽고 그리고 7포세대에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이 젊은이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다면 예수의 생명의 빛을 받는다면 예수를 만난다면 예수를 만난다면 예수를 나의 심령에 영접한다면 그들의 그 절망이 희망으로 그 절망이 생명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 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가는 중에 잡힌 죽음밖에 없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하고 건강하게 건전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도록 희망을 주신 예수님께 나오면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물리칩니다. 육신의 질병을 물리칩니다. 가난한 자에게 부함을 주십니다. 연약한 자에게, 절망하는 자에게 성공을 주시고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예수께 나오는 자는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아, 내가 먹을 것이 겨우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다. 우리 여기 2만여 명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까? 아마 세상 사람들 같으면 다 절망하고 다 이제는 굶주려 죽겠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의 손에 들리면 예수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 오병이어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여자와 어린아이의 5천명, 모든 노약자까지 다 포함하면 약 2만 명의 사람을 먹이고도 그 떡부스러기가 12 광조리가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 오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절망적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 나의 주를 씻어주시고 내가 당신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 순간 예수님은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생을 지혜롭게 살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하여 주신다. 성령의 능력,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절망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면 새로워집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소망이 생기고 성공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천국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윌리엄 콜게이트는 영국에서 출생했습니다. 아버지는 중풍병자였고 어머니는 폐병 환자였고 가정 형편이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정말 가난했습니다. 견디지 못하여 이제 미국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갔습니다. 겨우 비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공장에 취직해서 이제 일을 하는데 어머니가 그 아들이 갈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믿으라. 하나님께 항상 십일조를 하여라 라고 믿음으로 잘 권면을 해주었습니다. 어머니의 권면을 잘 받고 이 콜게이트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랬는데 자꾸 인정을 받고 공장 직원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점점점 발전하더니 나중에는 공장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장이 주인이 되면서 어머니의 말씀대로 열심히 자기의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더니 나중에는 2분의 1 소득의 2분의 1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자립한 다음에는 자기의 모든 소득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마침내 콜게이트 치약의 왕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부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흙수저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3포세대, 5포세대, 7포세대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예수께 온 자는 다 치료됨을 얻고 새로운 심령을 얻게 되고 또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가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 그 하나님의 가족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들,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돌아갈 고향,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지은 집, 얼마나 크고 아름답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그 모습을 살짝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벽옥으로 다이아몬드로 각 성이 만들어져 있고 12가지의 보석으로 휘황찬하게 그 모든 재료가 보석으로 되어 있고 금으로 깔려 있고 생명수가 흐르고 그리고 거기에 참으로 푸르고 그 때묻지 않은 그 신선한 그 생명나무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 아름다운 천국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갈 곳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3포세대니 5포세대니 7포세대니 그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흙수저요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그리고 자살을 하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불쌍한 삶을 산다는 것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노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만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은 과감하게 깨뜨리고 그것은 발로 차버려야 돼요.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빛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 올바른 인생의 목적으로 인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좋은 건지 몰라요. 그냥 그 사람들이 돈만 벌게 되면 그 돈을 쓸 줄을 몰라가지고 먹고 마시고 자기만 막 이렇게 치장하고 그 누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만 살다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철 스님이 죽어갈 때 탄식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나의 수많은 이 죄악들을 도저히 책임져 줄 자가 없기 때문에 나의 죄를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저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세상의 흑암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먹고 마시고 세상은 즐거움이고 물질뿐이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마지막 종결적으로 마지막 종착 지로 갈 곳이 그 영혼이 펄펄 끓는 지옥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인생이 무엇인지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에게 오라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8장 11절과 12절을 제가 읽어보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에게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로 어둠에서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죄와 더불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개들이 토한 것에 다시 돌아가서 토한 것을 먹는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의로움의 옷을 입고서도 또다시 여전히 똑같은 과거와 같은 죄의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은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여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의 자존감을 세워 주셨지만 그 자녀에게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끊어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과거에 클럽에 가서 즐기고 세상 연락을 즐기고 세상의 콘서트를 즐기고 세상 노래를 즐기고 음주와 그리고 그 음란과 쾌락의 삶, 알코올에 빠져서 살던 그와 같은 삶이 이제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은 다음에는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우리 평화장로교회 이웃초청 찬양 콘서트에 와서 우리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찬양 사역자를 보내주시고 그룹 사운드를 보내주셔서 이 이웃초청 찬양이 놀랍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인데 그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지으셨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셨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인도의 그 불교의 설화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의 구시라 성에 시달림이라는 숲속이 있는데 그 숲속을 부처와 그 제자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젊은 과부가 헐레벌떡 숨을 헐떡이면서 부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서 부처님, 부처님, 제 아이가 금방 죽었습니다.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 아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처가 그래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지. 저 아래 마을에 내려가서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아서 쌀을 한 줌 얻어다가 미음을 끓여 먹이면 그 아기가 살아날 거야. 빨리 가서 그렇게 해봐. 이 여인이 소망을 가지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아침부터 밤새도록 모든 집을 다 뒤져봤지만 사람이 한 번도 죽지 않은 그 집은 없었습니다. 저녁 늦게 와서 부처님, 부처님, 아무리 찾아도 그런 집은 없었습니다. 그때 부처가 말합니다. 사람은 생자 필멸이니라.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인연 따라 태어났다가 인연 따라 없어지는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여자가 그때서야 그 부처의 교훈을 알아듣고 그 아들을 포기하고 땅에 묻고 중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설화가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인간의 죽음 앞에서 인간의 지혜를 말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니까 죽는 것을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자연에 굴복하고 자연으로 들어가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인성이란 그 한 성을 예수님이 걷고 있는데 갑자기 상여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한 젊은 과부가 애통하며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상여를 따라갑니다. 가만히 보았더니 그 나인성의 과부의 독자 아들이 죽어서 그 상여에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상여를 멈추게 하고 그 누워있는 청년을 향하여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과부에게 아들을 갖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살립니다. 인간 실존의 한계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주시는 이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 이 세상의 물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영원토록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결말이 너무 다른 이 사건 앞에서 한 스님이 회심했습니다. 이야,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인간의 실존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당연하니 순종하라고 했는데 이 기독교의 예수는 죽음을 이기는구나, 죽는 자를 살리는구나,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죽음이 없구나, 죽는 자가 살아나는구나, 영원히 사는구나, 영원한 천국이 보이는구나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가 바로 김성화 목사님이십니다. 경북대를 졸업하고 교사 생활을 하다가 진리를 탐구하고 싶어서 중이 되었는데 아무리 탐구해도 스스로 뭘 찾을 수가 없는데 성경 말씀을 읽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 파워, 살아있음을, 그 영생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그 감동되어져가지고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었다. 예수의 빛을 쏘인 사람들, 예수를 영접하고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다 끊어버리고 그 죄악된 삶을 다 청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볕들을 향하여 날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고로 여러분을 완전히 채울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뻐 뛰며 춤을 추며 감사하며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 다짐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